우리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참 균형 잡히고 진리 안에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많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 생활하는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이 기울어지는 그런 많은 신앙의 모습도 생각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신앙이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많은 오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자신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오류를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 신앙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잘 들어보면 다 이해할 만한 그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주님께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이렇고 내가 배운 게 이렇고 그리고 내 삶은 이렇고 내 자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면서 그것을 다 이해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무수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살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자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생활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완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았던 우리 자신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잘못된 태도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힘있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서워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살면서 근심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곳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확한 지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순간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다 싸서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이유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한 이유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루를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사탄에 이끌리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저녁 때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잠에 드는 것처럼 언젠가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의 인생을 올바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신령한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법을 어기며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인지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참된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말 잠잠히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를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고 거부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발견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후회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은 한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자기의 구원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정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셨듯이 나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가? 여러분 이런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은 아 그래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항상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모자라는 자인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아, 너는 그래 착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달아보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진정한 믿음에서 나왔는지 자기 의에서 나왔는지 자기 과시에서 나왔는지 허탄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달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달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천적으로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지하신의 신앙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정교님은 저기 가서 조금 볼륨을 줄여달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교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았고 진실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말을 할 때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교회 직분자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진실한 신앙은 결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의 중요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목사들이 한때는 참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참 구원 얻는 사람다운 그런 끝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추앙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은 증거가 아니다 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유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행하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원에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자신에게 흠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신앙과 믿음에 철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1세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가도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실천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적으로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달아볼 때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우리 주님께 한 줌의 먼지만도 못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여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도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로는 좀 부족해도 지식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의 삶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막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뭐 이 아말감이 검으로 변했다고 해도 막 사람들이 부름대처럼 그 교회에 몰려가고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 이 종교인들이 하는 종종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안전뱅이 앉혀놓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안전뱅이가 아니었어요.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쇼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와 같은 기사나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참 무지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주님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유다 한 사람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였던 이 로마의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가진 재산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동전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고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가진 믿음이 참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참된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을 익히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세례를 받았기에 교리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왜 얼어붙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그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마디의 말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수많은 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그걸 물을 때에 그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을 물을 때에 그들은 다 아주 희미한 안개 속에 있습니다. 거듭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거듭난 건가? 이 정도만 대답해도 이 사람은 잘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한마디의 질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정말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이 거듭난 자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답을 넣어주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난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이 거듭남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거듭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체험했던 어떤 종교적 경험에 불과하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체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서 자기의 영혼에 죽어 있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결코 거듭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여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말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그의 모든 언택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을 할 때에 구원 없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지시고 거기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주문처럼 구호처럼 이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마련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맛보고 알면 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어색하거나 낯선 신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과 거듭남과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연합의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럴 텐데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 잠시 마음이 쏠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근심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금방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렇게 기쁩니까? 정말 우리들은 만족합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에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다양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않고 세상은 정말 지겨운 것이고 세상은 정말 만족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겨운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삶을 버려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뜰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을 때나 출근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내가 집에 돌아와서나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곧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삶의 고단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의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죄사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이 성화의 모습 가운데 이 낙심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고단한 삶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의 강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은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 믿음만 의지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게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은 결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편안하게 내적인 안식을 누리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과 평안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이르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에 주시는 그 은총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기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는가? 여러분, 그런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정말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주여 했는데 마지막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소원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강렬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복락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심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아직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함량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삶으로 미끄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참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참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끔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런 유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올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틀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